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모여 읽고 들을 때에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헛되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다 유익되게 읽고 듣고 주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 누가복음을 새벽기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였던 적이 얼마 전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은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온전함에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것도 다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잠시라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종교적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른 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힘을 합쳤습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사상들과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데는 힘을 합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하듯이 그가 참되시며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시고 진실하심은 저들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참되셨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볼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이 정정당당하게 또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친로마파요. 다른 하나는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반로마파, 즉 민족주의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변론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당시에 한 중요한 사회 문제이며 예수께 질문에 그를 곤란케 할 만한 문제이었을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세금 내는 돈 말이죠. 새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예, 그 은전이나 동전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사회 황제들 그림도 뭐 얼굴 그림도 나와 있고 글씨도 새겨져 있고 하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 시저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질문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 뒤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 아니면 아니오일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그를 친 로마파나 반 로마파로 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과 이간을 붙일 빌미가 되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비난할 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시험하는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새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그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고 유대 땅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즉 세금 내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으로 그 나라의 규범들을 지켜야 합니다. 헌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 중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구약 성경은 소득의 11조와 첫 열매와 헌물을 헌금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여호와의 것 10분의 1을 여호와께 성물이나.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라기 3장 8절에는 더 강한 말씀이 있죠.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도둑놈들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들이로구나.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십일조와 헌물, 헌금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먹는다고 할 때 십일조를 온전하게 바치지 않고 헌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한 것이라. 좀 강한 말씀이죠. 도적질한 것이라. 강하지만은 바른 말씀이죠. 성경의 교훈, 율법의 교훈에 적으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소득의 11조 이상과 첫 열매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납세의 의무를 포함한 세상 나라 규범도 지킵니다.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세상의 모든 제도도 세상의 법도 잘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냥 다 애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킵니다. 모든 법을 탈세하지 않고 또 위법한 불법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넘어가 봅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당시 합리주의자,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다 합리주의자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주의자라고 할지 합리성보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좀 합리주의 이성을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자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자유주의자들 중에 다수가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이니까 아유 부활이 어떻게 있어, 사람 죽으면 끝나지, 예, 부활이라는 건 없다. 천사, 너 천사를 봤나, 천사라는 게 없다. 그거는 그냥 그 안에 상징일 뿐이다. 뭐 그런 좋은 것, 오늘 자유자들의 말 들으면 선한 세력, 예, 악한 세력의 상징이, 예, 악한 천사, 천한 천사지 천사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또 영도 없다 하고 영을 부정하는, 아 진짜, 예, 유물주의자들 같으네요. 오늘 유물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정신세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기독교는 영을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속에 영이 있고 천사도 믿고, 그렇지 우리가 사두개인도 아닌데. 그런데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일 뿐이라고, 유물주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 나는 이렇게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참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사상이 뭔지를, 사상의 기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사두개인의 사상은 곧 불신앙이요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이 언급한 형수와의 결혼 규정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된 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런, 예, 법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질문의 내용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한 독특한 경우를 들어서 부활의 불합리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기발한 차관이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은 부활의 관념이 이 율법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부활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께서는 심한 어조로 책망하지는 않으셨으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비성경적 오류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한다는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잘못되다는 뜻입니다. 오류에 대한 그의 지적은 조용할지라도 힘이 있으시고 분명하셨습니다. 부활의 부정은 무엇보다 성경 진리에 반대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몸의 부활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러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 외에 다른 거 아니죠.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다 죽어서 흙이 되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부활, 부활, 부활에 대한 증거죠.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또 다니엘 12장 12절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이 다 묻히고 나면 오래되면 흙이 되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데 뼈도 나중에 다 썩어서 부서져서 다 좀 남는 강한 조각만 남게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잔다고 표현했어요. 죽음을.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잔다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는 게 아니고 끝나는 거죠. 다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다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잔다. 왜냐하면 깨워야 되니까.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자는 자를 깨우듯이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깨어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입니다.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도 있다. 꼭 성경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중부활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지. 다니엘 12장 2절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성경의 분명한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단이죠. 성경 부정하는 게 바로 이단이죠. 부활의 부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죠. 모든 것을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요. 모든 생명을 있으라 있으라 예.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물론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시죠. 그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을 살리신 것처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한 것처럼 또 나사로야 나와라 한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살리시듯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듯이 살아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부활이 사람 보기에 불가능하지 하나님께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죽음은 끝나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지. 죽었으면 살아난다고 며칠 기다려볼 수가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금방 썩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곧에 그렇게 3일이나 5일 지나지 않아서 하죠. 그렇게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러게 또 많은 사람들을 조문한다고 번거롭게 해서 그렇게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외국처럼 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조문이라는 게 없어요. 빈소 차리는 게 없고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다 입관해서 놓고 그 다음에 발인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잠깐 보고 같이 장지로 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빈소가 없고 거기에 무슨 조문이라는 거 번거로운 그런 일들이 없어. 점점 우리도 이제 인원이 적어지면 식구들이 적으면 누가 거기서 빈소에 앉아서 조문객을 받겠어요? 받을 사람도 없고 혼자 되는 가정도 많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점점 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든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활이 불가능한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은 살리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또 결혼 관계는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에서만 그렇죠. 사람은 천사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영육의 존재고 천사는 영만 있는 존재니까 다르지만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천사의 세계에는 결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 때에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녀 출산도 필요 없고 부활했는데 그때 또 뭐 자녀들을 계속 주죠. 땅에서는 자녀 출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출산이 필요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육체의 욕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성경의 부활 진리에도 반대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천국을 오해하는 것도 결혼이 천국에도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니까 그런 괴이한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31절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신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실상 죽은 자들의 부활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말씀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증명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만 존재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옛날을 기억하시는 것에 불과한 그게 무의미한 그런 말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불멸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범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것이지 원래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죠. 구원은 당연히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내포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만다면 창조와 구원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도 원래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구원을 시키면 다시 구원해서 영생하려고 하면 부활해야지. 구원을 했다고 하는데 다 죽고 말면 그것이 끝나면 부활의 목적에 맞지 않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결코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불멸적 영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육의 결합체입니다. 의인 아브라함의 영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장차 다시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죽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밝히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우리는 국민의 의무들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자를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고 저 북한은 자유가 없는 독재 그런 독재 사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자유로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백성들이 정말 안다면 정신을 차려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이 사회에 상당한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우리는 국민의 의무들을 다 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또 세금에 대해서 탈세할 생각을 하지 말고 법 안 지킬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정정당당하게 살고 또 너무 나라에 신세를 지려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나라의 빚이 지금 엄청나게 되는데 자꾸 나라에서 돈만 달라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가면은 빚 때문에 어느 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 기성세대들, 정치가들이 너무 정치를 잘못한 것이 그저 소위 인기영합정책이나 해가지고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퍼주는 거 좋아하다가 지금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 저 중남미 나라들, 또 그리스나 저쪽에 서구 쪽에도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퍼져서 결국 나라가 경제 파탄이 된 나라 그 지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돈 갖고 해요. 자기 돈 갖고 해야지. 자기 돈은 쓰지 않고 자기 돈은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공짜 돈 받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걱정이죠. 나라가 어려운 이런 거 다 개혁은 해야 된다는데 개혁하는 거 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보십시오.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개혁을 못하게 그렇게 데모가 거세고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개혁 안 하고 가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암만 여론이 그래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행하는 용기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말이죠.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사람의 몸의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부활을 증거하고 아까 말한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성경을 우리가 열거하려면 몇십 구절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고 부활을 우리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아까 말한 너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아 성경에서 청년아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해서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야말로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다. 경계해야 된다. 오늘 자유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셋째로 우리의 몸의 부활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이고 참고하죠. 결혼 제도와 결혼 관계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죠. 땅 위에서는 사이좋게 잘 살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짝을 찾기는 아마 어렵겠죠. 내짝내짝 그래서 천국에서 결혼을 우리가 얘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 사이좋게 잘 살고 가정을 잘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성도 없고 죄악된 욕망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갖추셨는지, 다 갖추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의가 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하면, 예, 저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정말 하늘과 땅일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땅의 것들을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아요. 조그맣게. 땅의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울고 웃고 그러지 않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땅의 것은, 그래, 그래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땅의 것을 작게 여기고, 예,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또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기도 하고, 예, 다 좋은데, 그런데 땅의 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저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일을 크게 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고 부활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부활 소망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들을 잘 주님이여 가꾸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든든히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